출애굽기의 주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속시킨 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키는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류 구원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여정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는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던 노예였던 그들을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출애굽시키셔서 해방된 자유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 다음 광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백성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십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0세에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죽을 때까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큰 권능과 위엄으로 사용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여정 가운데 출애굽기 4장은 이러한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성 전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모세가 그의 사역 초기에 어떻게 지도자적인 자격과 품격을 구비시켜 나가는지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 6장 1절까지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사명을 선포한 이후에 초기 동역자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좌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느닷없는 한 일화가 삽입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출애굽 사명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이 내용은 본문 구조상으로도 뜬금없는 내용입니다. 23절에서 바로 27절로 넘어가도 이야기 전개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피난편 사건이 들어간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기 전에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출애굽 영도의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죽어 마땅하다고 여길 정도로 할례 문제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출애굽 사명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사명은 아들의 할례였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화는 할례가 모세의 출애굽과 가나안 영도 사명보다 더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에 속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구원 목적 자체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알 수 있듯이 언약 백성의 영원한 표징은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못되는 모세는 그때까지 자신의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민족 구원의 대장정에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전혀 모세가 영적인 준비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의하면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계약 백성의 근본 표지입니다. 성별과 성화의 표지로서 할례는 세대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원히 준행되어야 할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출애굽 구원의 여정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속량하려고 떠나는 모세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된 계약 백성의 의무를 준행하지 않는다면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모세의 출생시에 그를 날강에서 건져주심 자체가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이었고, 사명을 계속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시면서 대변인 아론까지 붙여주셨는데도 모세가 그렇게 영적인 준비 없이 대충 가려 하자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제까지 그렇게 비장하게 위임하셨던 출애굽 구원 계획, 그리고 가나안까지의 그 인도 사명이 마치 다 취소라도 된 것처럼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 우발적인 일화 속에는 할례 계명에 대한 준행이 출애굽 및 가나안 입성 사건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 상황의 긴박성을 깨달은 십보라가 신속하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급히 아들에게 할례를 실행한 십보라는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십보라의 발언은 모세를 향한 원망과 비난에 가깝게 들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남편을 향한 새로운 고백과 인정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때 십보라가 남편이라고 했던 히브리어가 보통 남편으로 해석되는 이슈시라는 단어가 아니고 사위나 새신랑을 의미하는 하탄이 쓰였던 것을 볼 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십보라가 자신의 남편을 새롭게 얻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피난편이라는 짧은 단어 속에 모세의 사명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 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들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모세는 왜 그때까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소망 없이 살던 모세는요, 드디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나이나 실력,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로 살던 40년을 돌아볼 때 자신이 부르심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심에 뒷걸음질 치는 모세를 설득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아론을 보태주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만드셨습니다. 모세의 어려움을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그의 신분이 처가살이하는 빈털터리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 자기의 양떼가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입니다. 무려 40년간을 일했지만 모세의 소유가 그때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외에 이 모세와 비교되는 인물이 야곱이 있는데요. 야곱 같은 경우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많은 거짓말과 어려움 속에 힘들게 봉사하기는 했지만 그가 라반에게 떠나올 때 많은 소유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있었고요. 아내들도 있었고요. 가축과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힘들게 일한 모세에게는 아직 아무런 소유가 없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고 자기 확신이 없었던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모세의 겸손한 고백이 아니고요. 자기를 인식했을 때 드러나는 실제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세는 살인과 도주 이후 40년 광야 생활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언어장애를 겪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던 그 40세 무렵까지는 말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언행이 이전과 같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장 12절 말씀에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이어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고 자기 확신도 없고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를 겪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동행과 기적과 가르침을 약속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래도 모세가 거부하자 대변인 아론까지 보내주시고 이후에 모세의 말을 아론으로 하여금 대변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세의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점입니다.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인 것을 다 아시지요. 모세는 이때까지도 아내와 장인에게 남편으로서 그리고 사위로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당당하게 장인에게 또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영적인 준비가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그 이유가 할례 때문임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준비 없이 가려하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잠시 숙소에 있을 때 난데없이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가겠다던 모세를 굳이 설득해서 보내신 하나님이 왜 이제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까요? 모세는 분명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의 반대편으로 도망가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문제의 해결책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보라는 하나님에게 어떤 이유도 듣지 못했지만 이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했습니다.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모세를 향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고백을 하자 그때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성경은 피 남편이라고 한 이유를 바로 할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어라 말씀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을 경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표징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할례는 바로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며 자녀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때까지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바벨론과 아수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샘족에게도 이 할례의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과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들에게는 이 할례가 성인의식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상징, 자녀의 표징이었다는 점에서 그들과 구별되고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미디안에서 살았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살았음을 뜻합니다. 미디안에서 모세 가정의 주도권은 이드로나 십보라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처가살이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부르심을 입고도 아직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25절에 기록된 십보라의 행동과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미 십보라는 모세가 죽게 된 것이 할례 문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십보라에게 아들에게 할례 문제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십보라의 반대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십보라가 모세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리고 그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이유가 할례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아들의 할례를 왜 아버지 모세가 하지 않고 어머니 십보라가 행했을까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유들로 모세가 이드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나의 민족에 갑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돌아보기 위해 애굽에 간다라고 돌려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와 십보라는 다릅니다. 이드로는 어차피 이방 사람이지만 십보라는 이제 모세를 통해 언약의 백성 가운데 들어온 모세의 아내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출가 외인이 된 거죠. 그럼에도 남편을 따라서 남편의 백성에게로 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자신의 남편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 십보라 그 자신도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자 그제서야 스스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남편인 모세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리고 자신의 남편 영적인 가장으로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또 언약 백성의 인도자로 부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아내가 아직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을 미디안에 두고 있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도자로서 온전히 설 수 없고요. 그 영적인 권한을 내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보라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가장으로서 신앙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이전에 모세의 가정을 먼저 언약의 가정으로 만드셨고 모세를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세우기 전에 먼저 가정의 권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보라를 향해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예화가 아니고 부정적인 예화라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기 이전에 평신도로서 집사였었고요. 또 저도 청소년부 교사와 또 청년부 임원으로 섬기고 또 교회 찬양대와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참 많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도 거기서 많은 간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제 마음 안에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었냐라면 그 제가 만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간사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나 어떤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셨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제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체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선지동산에 왔다라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성과 지성을 쌓아나가서 정말 실력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확신하게 서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비록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부족할 수 있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가 섬기고 사역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난날의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만났던 전도사님, 목사님들, 간사님들 참 많이 힘드셨겠구나. 내가 그분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때문에 그분들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그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했는가 회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많은 교회 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이러한 저의 회개와 이러한 과정들이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의 교회에도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또 우리의 가정 안에도 가끔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과 삶이 혹시 결여되어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세 가지로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들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먼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심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것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 그 부르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서 돌아섰다라면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려놓아야 했던 기득권이 있다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인정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싸움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 사명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세 구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정체성과 신분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코로나 또 비욘드 코로나를 넘어서 이제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 정체성과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재정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과 심령에 받아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속량의 피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진정한 할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길었던 분쟁의 아픔과 상처로 묶여있는 교회의 정체성이 혹시 아직 남아있다면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에 갇혀있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또는 코로나를 핑계로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는 그런 정체성이 혹시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라면 혹시 우리 안에 영적인 교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의 할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피로 정결하고 새롭게 된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씀했고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우리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새롭게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명자로서의 그 정체성과 신분을 회복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 위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이루어 갈 것이라 믿습니다. 바로 그때 영적 종이었던 우리가 영적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감격이 3,50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이 순간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